여기까지입니다. 구약성경 896면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896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제 앞뒤 옆으로 좌우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주제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 말씀이 알고 보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두려울 것이 전혀 없는 그런 근거가 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지키십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지키신다고 하시면은 우리는 그 어떠한 것이 와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순례자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멀리 저기 높은 곳에 예루살렘이 보이면은 기쁘고 즐거워서 그래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순례자들이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수 없는 위기를 당하죠. 광야라고 하는 곳은 낮에는 40도까지 올라갑니다. 저도 그곳을 한번 걸어봤는데요. 견디기가 사실은 힘이 듭니다. 그래서 머리 위에 터번이라든지 뭔가를 써야 됩니다. 밤에는 캄캄하고 춥습니다. 그러니 안전한 곳이 없는 그 광야길 걸어가는 순례자들이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보호를 노래하면서 기대하면서 걸어가죠. 오늘도 사실 우리는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을 광야길로 비유를 하죠. 전갈과 불뱀이 언제 나올지 모르고 강도가 언제 덮칠지 모릅니다. 아침에 자녀가 나갔는데 이 아이가 그대로 돌아올지 그것이 사실 염려가 되고 불안한 마음이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광야 인생길이죠. 그래서 두 다리를 쭉 뻗고 잠을 자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인이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우리 모두는 어떤 면에서 각기 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내가 바라보는 그곳이 산입니다. 나에게 뭔가 도움을 줄 만한 것이 있는 사람, 그러한 단체, 만약에 그곳을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다면 그곳이 여러분들의 산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이 평생 이 질문을 던지면서 삽니다. 오늘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또 누구일까? 사실 분명한 것은 내 인생을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도와준다고 할지라도 내 인생을 책임져줄 사람은 없습니다. 부모님이나 배우자라 할지라도 내 인생을 책임을 져줄 수는 없습니다. 눈앞에서 부모님을 떠나보내야 되고 사랑하는 자녀라고 할지라도 떠나보내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무능력한 나를 발견을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질문을 우리는 빨리 던지시고 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약한 존재입니까? 우주를 날아가는 그 정도의 과학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뭔가 약간만 흐트러져도 난리가 나는 것을 봅니다. 비가 조금 안 내려도 몇 년 만에, 몇십 년 만에 처음 오는 기근이라고 이런 난리가 일어나죠. 지금 우리들은 아직까지는 잘 모르지만 중부지방은 굉장히 아주 극심한 가뭄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동양 최대의 댐이라고 하는 소양강 댐도 최저 수위로, 역대 최저 수위로 낮아졌고 일부분에서는 땅이 쩍쩍 갈라져 있는 것을 봅니다.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내 평생 금굴산 개천이 마르는 것은 처음 봅니다. 연천 동일이 마을 이장님의 말입니다. 그분은 아직 논이 갈라져서 쩍쩍 갈라져서 아직 모내기를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농민들의 마음은요, 땅이 갈라져 가면 자식이 죽어가는 것과 같은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난리가 나도 하나님께서 물을 한번 뿌려주시면 그런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처럼 연약합니다. 절대적으로 의존하지 아니하고서는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토네이도가 한번 쓸고 지나가면요, 그 위에 세워져 있던 모든 문명들은 다 사라져버립니다. 아무리 인간이 강한 존재라, 뭔가를 할 수 있는 존재라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은 사실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치 않은 순간 한순간도 없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말씀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를 가지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지금 그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면서 운행을 해나가시고 통제를 하십니다. 그래서 별들이 운행을 할 때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눈을 어디에 두어야 될지,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달라집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지난주 토요일이죠. 6월 6일입니다. 6월 6일은 공휴일입니다. 해서 우리 교역자들도 아침에 일찍 나와서 회의를 하고 해야 될 일을 하고 그리고 오후에 일찍 다 퇴근을 했습니다. 오후 한 6시경이 되었는데요, 교회가 조용합니다. 저는 그때 우리 일부 성가 대원들이 연습을 하기 위해서 교회 나와서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 줄을 제가 사실은 그때 잘 몰랐습니다. 교회가 어느 정도 캄캄함이 임하고 조용하고 그래서 저는 교회에 저 혼자 있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2층에서 하던 행동을 1층에 내려와서 했는데 실수했던 것 같습니다. 교회 우리 사무실 앞에 가면요, 나무 판때기로 이렇게 쌓여져 있는 곳이 있어요. 나무 판때기가 있죠. 거기에 제가 걸터 앉았습니다. 차와 차 사이에 사무실 앞에 땅바닥에 제가 그냥 이렇게 주저앉은 것이죠. 앉아서는 턱을 이렇게 괴고 먼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하늘을 자주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늘을 자주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간 그대로 다시 오마,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올라가시면서 그 말씀을 하셔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보고 싶은 제자들은 하늘을 자주 바라보았습니다. 언제 오시는가 해서 저도 하늘을 자주 바라봅니다. 이렇게 턱을 괴고 땅바닥에 앉아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데 어느 집사님이 갑자기 그 차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셨겠습니까? 목사님 식사하러 오십시오. 식사하러 오라고. 근데 제가 앉아가지고 땅바닥에 앉아서 턱을 괴고 이렇게 하늘 바라보고 있으니까 집사님이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제가 해명을 해드리지는 못했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해명을 해드립니다. 집사님이 전도사님의 전화를 걸어서 그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목사님이 시련을 당하셨나요? 무슨 일이 있나요? 무슨 고민이 있나요?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건 뭔가 일이 있어도 큰일이 있다라는 생각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내사 해명을 합니다. 그때 제가 요 하늘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의 대화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 아픕니다. 왜 때리십니까? 이제야 나의 얼굴을 보는구나. 왜 꼭 너는 내가 때려야만 나의 얼굴을 바라보고 나의 소리를 듣는 게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무슨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얼굴만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죠. 왜냐하면 요동치고 있는 세상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시로 변하고 있는 환경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환경 너머에서 나를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 마음속에서 불안한 감이 사라집니다. 요즘 온통 메르스로 우리나라 전체가 난리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펼쳤는데요. 한 장, 두 장, 세 장, 무려 여섯 장을 넘기기까지 온통 메르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국민들의 온통 관심이 거기에 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잠만 자고 일어나면은 전염병에 걸린 사람이 몇 명이 더 추가가 되었고 몇 명이 죽었고 어느 도시까지 퍼졌고 지금 대구에도 지금 그런 뉴스가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4차 감염자도 발생을 했다면서 막 염려를 하고 있죠. 근데 어느 기사가 제 눈에 확 들어왔는데요. 의사가 쓴 글입니다. 근데 이 글은 다른 괴담이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메르스는 바이러스죠. 그럼 바이러스가 우리 몸속에 침투를 하면은 우리 몸속에는 자동적으로 면역 시스템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 무기를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퇴치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설정을 그렇게 놓으셨습니다. 이 면역세포가 바로 백혈구입니다. 살아있는 군대 세포라고 할 수가 있죠. 이들은 자기 몸을 그대로 던져가지고 바이러스와 싸웁니다. 이 중에 B세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B세포가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제일 먼저 그 놈을 만나봅니다. 그리고 요 놈을 죽일 수 있는 세포는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그 세포를 만듭니다. 무기를 만듭니다. 근데 대항할 수 있는 그 무기를 만드는데 그 종류가 무려 10억 가지의 다양한 종류의 대항체를 만들 수가 있다고 그럽니다. 이 말은 바이러스 종류가 아무리 많아도 그 앞에 별별 이름을 다 붙인다고 할지라도 사스라든지 메르스라든지 그 모든 이름을 다 붙인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그때마다 이 B세포가 알아서 그게 맞는 가장 적당한 무기를 만들어가지고 퇴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몸에 체제가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바이러스가 아무리 많아도 10억까지는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대항을 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이 메르스 바이러스도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에게는 위험하지만은 정상적인 면역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시간만 지나면 자연스럽게 다 치유가 된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격리되어 있다가 스스로 치유가 되어서 해제된 사람들도 많이 있죠. 우리가 감기에 걸렸을 때 기침을 하고 발열 현상, 콧물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바이러스를 퇴치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메르스에 걸렸을 때도 이 발열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정상적인 면역 반응이라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백혈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은 그러면은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백혈구가 좋아하는 환경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럽니다. 이 두 가지만 염두에 두어도 우리 몸은 충분히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온도입니다. 이고 두 번째가 우리의 감정이라고 그릅니다. 백혈구는 추운 것을 싫어합니다. 백혈구가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온도는요, 36.5도입니다. 여기에서 1도만 떨어져도 백혈구가 힘을 잃어버리는데 무려 36%의 힘을 잃어버린다고 그럽니다. 암세포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온도가 35.5도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온도를 올려주는 것입니다. 그분은 각탕법을 소개를 했는데요. 40도 정도 되는 뜨거운 물에 우리 발목까지 이렇게 잠그고 앉아있으면 우리 몸의 온도가 올라갑니다. 우리 몸의 온도가 올라가면 백혈구가 힘을 얻는데요. 무려 40% 이상의 힘을 얻는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백혈구는요, 우리의 감정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고 그럽니다. 한마디로 행복하고 마음이 평안하면 백혈구의 힘이 커져간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면 백혈구도 위축이 된다고 그럽니다. 요즘 메르스 때문에 불안함과 그리고 두려움, 나도 걸리지 않을까 이런 공포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은 백혈구의 힘은요, 바닥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위험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미움과 불신과 같은 이런 부정적인 심리 상태는 백혈구의 힘을 최악의 상태로 만들어버린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 기사는요,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메르스는 단지 바이러스일 뿐이고 정상적인 백혈구 앞에서는 쥐뿔도 아니다. 이게 제 표현이 아닙니다. 그 의사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백혈구 앞에서는 쥐뿔도 아니다. 메르스보다 더 무서운 것이 미움, 불신, 두려움이다. 이렇게 글을 맺고 있습니다. 제가 이 기사를 읽으면서 끝부분을 보면서 이거 복음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음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은 우리의 건강과도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러고 보니까 언제 마음이 제일 평안하고 마음이 제일 좋고 강하고 담대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요. 성경 말씀을 한 장을 읽으려고 하다가 두 장, 세 장을 읽고 한 시간 읽으려고 하다가 한 시간 반을 읽으면서 작은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읽고 난 다음에 제 마음이 그렇게 뿌듯하고 평안함이 넘치고 담대해지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기도를 충분히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찬송가를 펼쳐가지고 찬송을 원없이 부르고 난 다음에 제 마음속의 상태는요, 그렇게 뿌듯하고 평안이 넘치고 그렇습니다. 무릎을 꿇고 그냥 아버지 이름만 불러도,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만 불러도 마음속에 근심과 염려가 사라져버립니다. 엊그저께 금요일 저녁에 이 강대상에서 한 25명 정도가 모여서 마음껏 부르짖었습니다. 혹시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싶은 분들은 금요일 저녁 8시에 나오시면은 이 강대상에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줍니다. 이곳에 모여서 방석을 깔고 막 마음껏 부르짖는데요. 제가 기도하고 있을 때에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은, 예수님 지금 재림하시면 좋겠다. 죄송합니다. 그때 여러분 뭘 하고 계신지 모르지만은, 예수님 재림을 하셔도 지금 재림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제 마음 속에 그 정도로 평안함이 솟아올라왔습니다. 두려움도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종합을 해보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평안함이 임하고 면역체계도 아주 건강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섬기는 것, 그것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이고 그리고 우리의 도움이고 평안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속에 명의 200명 이상을 우리 몸속에 이미 넣어두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들이 가장 큰 힘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평안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 바라보고 있는 성도는요, 사실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위축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걸리지 않으면 제일 좋죠. 그러나 우리가 마음속에 평안하면은 우리 몸은 이미 다 준비를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이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찬성하며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죠. 사실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만드신 겁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하셨죠. 정말로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은요 안식일에도 일하셨습니다.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풍랑이 일고 있는 배 위에서도 차마 깨지 못할 정도로 피곤한 상태에서 잠이 들었죠. 그 정도로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도 가만히 계시지 아니하시고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강도를 살려주셨습니다. 그 영혼을 살려주시는 그 일을 하셨죠. 사실 우리도 이제 죽음 앞에 설 때까지 일하셨죠. 여러분 은퇴가 어디 있습니까? 은퇴 없습니다. 우리 은퇴 권사님들도 그 은퇴했다고 해서 다 내려놓고 계시면 안 됩니다. 이번에도 마음을 써서 이렇게 헌금을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일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되고요. 다니면서 죄송합니다. 쓰레기도 좀 주우셔야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일도 하셔야 되고 여러분 죽음 직전이라 할지라도 이런 다 불러 모으십시오. 다 불러 모으셔가지고 엄마가 소원이 있다. 너희들 다 예수 믿으라. 그냥 믿지 말고 이 엄마가 믿은 것처럼 믿으라. 잘 믿으라 예수님. 그거 친구에게서 보자. 이런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친구에게도 그런 일을 하셔야죠. 친구야 나는 너 천국에서 보고 싶다. 마지막까지. 여러분 그 마지막 그 모습은요 세상에서 가장 진실한 모습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청을 거절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하시고 난 다음에도 일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좀 쉬셔도 괜찮은데 부활을 하시고 난 다음에도 내가 걱정이 되어서 헷갈리고 있는 도마에게 찾아가셔서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도망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다시금 돌아오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그곳에 계시면서 또 간구하고 계시면 무엇을 간구합니까? 내가 약한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저 아들이 약합니다. 강해 보이지만은 홀로 눈물 짓고 있는 것 보시지 않습니까? 쉽게 넘어집니다. 내 아들에게 저 아들에게 힘을 좀 주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셔서 여기 있게 하셨죠.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여러분 그 누군가가 누군지 아십니까? 주님이십니다. 지금도 나를 걱정하시면서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죠. 네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서 기도하네. 이 가사를요 좀 바꾸셔야 됩니다. 주님이 날 위하여 주님이 기도하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얼마나 힘이 됩니까만은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것을 알면은 우리는 정말로 안전합니다.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이 찬송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이 날 위하여
주님이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주님이 날 위해 기도.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주님이 날 위해 기도하네.
이 사실을 안다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다. 하나님, 내 딸이, 이 딸이 약합니다. 쉽게 넘어집니다.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날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근거를 이미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 했던 말이 있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누워버리고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 나를 일으켜서 그나마 한 숟갈 밥을 떠먹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그분이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일어나라, 밥 먹어라, 물 마시고 힘을 내라. 그분이 누굽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죠.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확실하게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눈앞에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의식하시고 길 걸어가셔야 됩니다. 요즘에는 사실 숨을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일거수 일투족이 다 감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압니까? 촬영이 되고, 우리 교회에도 CCTV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구석구석에 가서 엉뚱한 일 하시면 안 됩니다. 다 보고 있습니다. 녹화가 다 되고 있어요. 차 뒤에 숨어서 그 뒤에 오줌 누시면 안 됩니다. 카메라가 있으면 제 차에도 보면요, 전방도 주시하고 후방도 다 24시간 다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길 걸어갈 때에 여러분 모습이 다 다른 사람 차에 촬영이 다 되고 있습니다. 블랙박스가 있죠. 그리고는요, 차 안에서도 말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차 안에서 아내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 내용까지 다 녹음이 다 되고 있어요. 너무 조심스럽습니다. 사람들의 기술도 이 정도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나의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전부 다 우리를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감시하면서 막 뭐라 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보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야곱이 형의 눈길을 피해가지고 도망을 가죠. 그래서 형 에서는 야곱이 어디를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뭐가 따라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카메라가요, 야곱을 계속해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위기의 순간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시면서 야곱을 도와주고 계시죠. 돌이켜보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사실 우리가 핸들을요, 약간만 잘못 꺾었어도 우리는 이미 여기 없습니다. 이미 죽은 몸입니다. 저도 그런 경우에 많이 있었습니다. 한 발자국만 빨리 움직였어도 나는 죽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건강 문제도 마찬가지죠. 별 실수를 다 했습니다. 간만에 그 차이가 살려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건 막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오늘 여기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죠. 갓난 애기들이 앉아서 놀다가 탁 찍히려고 할 때 모서리, 그 사각, 그 모서리 찍히려고 하는 그 순간에 어떡합니까? 엄마가 순식간에 그 아이의 이마를 손으로 딱 막습니다. 이 아이는 모르죠. 엄마 왜 이마를 때리냐고. 엄마는요, 그 아이가 머리 상하지 않도록 막아준 것입니다. 뭔가 위에 떨어지려고 그러면 아버지를 순식간에 달려가서 막아주죠. 아이를 밀쳐내고. 그 아이는 모릅니다. 아빠가 왜 나를 밀어버리는가? 우리가 모르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지키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주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 말해보거라. 먼저 화내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그래 화내지 아니하마. 왜 오늘 저에게 힘든 일만 주셨습니까? 도대체 저에게 왜 그러셨습니까? 계속 말해보거라. 평소에 늦게 일어난 적이 없던 제가 오늘 중요한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안 깨워주셨습니까? 그래.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차 시동이 오랫동안 걸리지 않아서 약속 시간에 너무 늦게 나갔습니다. 그랬구나. 바쁜 중에 점심 식사로 샌드위치를 주문했는데 점원의 실수로 또 오랫동안 기다려야 했습니다. 짜증이 났습니다. 그렇구나. 집으로 가는 길에 중요한 전화가 걸려와서 받으려고 했더니 갑자기 핸드폰 안테나가 안 잡혀서 전화가 먹통이 되었습니다.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랬구나.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도착을 했는데 마사지 의자가 고장이 났는지 전원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안 도와주셨습니까? 오늘 아침 죽음의 사자가 네 머리맡에 있었다.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천사를 보내어서 그와 더불어 싸우게 하였다. 그래서 너를 늦게까지 자게 한 것이다. 차 시동이 늦게 걸리게 한 것은 너의 집 앞을 지나쳐 갔던 술 취한 트럭 운전사가 있었기 때문이다. 샌드위치를 만든 점원은 병에 걸려 있었다. 나는 너에게 그 병이 옮기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 것이다. 너의 핸드폰에 문제가 생긴 이유는 너에게 전화를 건 그 사람이 너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려고 했기 때문이다. 마사지 의자는 너의 집에 정전을 일으키려고 하였기에 내가 전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한 것이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죠. 내 평생입니다. 한순간이 아닙니다. 때로 힘든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순간이라도 찬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다면은 찬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11시 30분경에 이제 모든 일을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요즘에 우리 아파트에 공사를 하기 때문에 주차 공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띵띵 돌다가요, 이중주차를 하기 위해서 이제 들어가는데 갑자기 제 뒤에 있던 차에 부부가 탔습니다. 운전석에 부인이 탔고 조수석에 남편이 탔습니다. 시동을 걸고 불을 켰습니다. 나가겠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제가 주차를 그 앞에 이중주차를 하려고 하다가요, 차를 앞쪽으로 쭉 빼서 기다렸습니다. 1분을 기다려도 그 차가 움직이지를 않는 겁니다. 아마 안에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2분 되어 가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서 막 화가 올라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저녁에 11시 30분이 넘었는데 도대체 뭐하고 있는 거냐고 이런 생각이 막 드는 순간에 제가 하필 이 말씀을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아,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다. 나는 모르지만은 분명히 네가 지금 거기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시는 저는 뭔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나를 지키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나를 지켜주기 위해서 이 상황을 허락을 하셨을 것이다. 그래서요, 제가 거기 앉아가지고 마음이 화가 올라오는 것을 참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제가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는 그 순간 제 마음속에는 그래, 5분이든지 10분이든지 그대로 있어라, 괜찮다. 저는요, 찬송을 부르면서 마음이 평안한 가운데 기다렸습니다. 잠시 있으니까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주차를 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크게 깨달은 것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악으로 악을 상대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습니다. 선을 가지고 악을 이기라. 요즘에는 사람들이 참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지 말고 선을 가지고 악을 이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상황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앞으로 짜증이 나거나 마음속에서 화가 올라오거나 그러면은 아 분명히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겠다. 저는 찬송을 하기로 그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기는 길이구나. 제가 집에 들어갈 때 제 마음속에 평안함이 가득 찬 상태에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칫 그 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과정 속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항상 찬송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